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뭉우리 돌의 바다 김동우 글 성우 이수환 읽음 꼬레아노의 시원을 찾아 과달라하라를 다녀왔지만 대사관은 함흥차사였다. 김익주의 후손을 만나볼 수 있냐는 문의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었다. 한정된 시간과 비용으로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역시나 후손 촬영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안 될 거야 란 섣부른 예단이 이번엔 맞는 모양이었다. 멕시코 시티에서 버스로 12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살리나 크루스행 버스에 올랐다. 덜컹이는 버스에서 단잠을 자고 일어나 기슴틀에 눈을 뜨고 메일함을 확인했다. 대사관에서 보낸 메일이 들어와 있었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걸 보니 긍정적 답변은 아닌 것 같았다. 별 기대 없이 메일을 확인했다. 근데 웬걸? 답이 김이 만나자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일정이 제대로 꼬여버렸다. 버스 좌석에서 몸이 베베 꼬였다. 멕시코 시티로 돌아가면 왔다 갔다 24시간 넘게 꼬박 버스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촬영을 포기하면 살리나 크루스에서 곧장 한인 디아스포라와 독립운동사의 핵심 지역 유카탄주 메리다로 갈 수 있었다. 고민에 빠졌다. 1905년 5월, 천여 명의 한인들이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 장소 살리나 크루스. 태평양과 면하고 있는 이 해변 도시는 크게 볼거리가 있는 여행지가 아니다. 더러 파도를 기다리는 서퍼들이 찾을 뿐이다. 버스 터미널은 작고 삭막했다. 힐끔힐끔 여행자를 훔쳐보는 은밀한 눈길을 뒤로하고 숙소를 잡고 여장을 풀었다. 곧장 카메라를 챙겨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는 살리나 크루스라고 적혀있는 알록달록한 조형물 앞에 멈춰섰다. 엽엽한 바람이 부드럽게 이마를 쓸어가며 짭조름한 바다 내음을 실어왔다. 한눈에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장소였다. 멀리 황금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한 넓은 해변이 시야를 틔웠다. 해변은 생각보다 큰 규모였다. 먼발치 반려견과 함께 해변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해변에 바투서 멍하니 수평선을 응시했다. 철썩이는 파도는 이 해변에서도 어김없이 하얀 포마를 쉼없이 만들어내고 있었다. 저 너머에 대한민국이 있었다. 고국의 바다도 분명 이 순간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거다. 하지만 고향과 멕시코의 바다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살리나 크루스 해변은 멕시코 디아스포라의 시작이자 돌아갈 수 없던 사람들의 비통한 삶의 첫마디이지 않나. 파라다이스를 찾아왔던 몽매한 한인들은 이 해변에서 뭔가 일이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을까? 걱정, 불안, 초조, 후회, 불신 등이 한데 섞인 회한이 그들의 마음을 휘감지 않았을까? 이 바다를 보며 너무 멀리 와버려 이젠 돌아갈 수 없다는 당혹과 공포에 휩싸이진 않았을까. 체념과 복종으로 멕시코에서 쓰러져간 사람들. 바다는 이 일을 정녕 모르는 걸까? 타인의 고난과 역경은 내일이 아니란 듯 애써 외면하는 듯한 풍경. 아니면 단지 침묵할 뿐인가? 무엇이 됐든 바다는 말이 없었다. 바다를 탓해본들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어디다 하소연이라도 해야 속이 좀 풀릴 것 같았다. 멕시코에 가면 금덩어리가 굴러다닌다는 얘기를 믿고 배에 오른 장사미사. 거짓과 기만에 속아 아무것도 모른 채 목숨을 걸고 태평양을 건넌 미혹했던 조상들. 이 해변에서 셔터를 누르는 일은 이렇듯 목이 메는 일이었고 치미는 화를 애써 꾹 참아야 하는 시간이었다. 해변 어디쯤에 한인 멕시코 이민 기념비라도 하나 있으면 그나마 위안이 좀 될 텐데. 그럼 이 애통하고 들끓는 기분이 조금은 차분해질 것만 같은데. 해질녘까지 해변을 촬영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아주 익숙한 태극무늬가 보였다. 태권도 도장 광고였다. 흠칫 동공이 커졌다. 이 동네의 태권도 도장이라니 생각지 못한 발견이었다. 주소를 검색해 무작정 태권도 도장을 찾아 나섰다. 혹시 한국인 사범이 있으면 살리나 크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다. 조심스레 도장 문을 열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몸을 풀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꼬레아노의 방문에 도장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웅성대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급기야 태권도 수업이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범은 멕시코 사람이었다. 그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간 훈련한 성과를 하나씩 보여주었다. 이런 특별 대우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졸지에 한국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참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나이대가 높아질수록 발차기며 품새며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다.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사범은 한국 국기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태권도인이란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계속 이들의 훈련을 방해할 순 없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뜨려고 했다. 학생들은 잠시 기다려달라고 손짓했다. 하나, 둘, 휴대폰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태평양 건너 태권도 종주국에서 온 방문자와 줄을 서 기념사진을 찍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그렇게 잠시 아이돌이 된 것 같은 이상한 체험을 하고 도장을 빠져나왔다. 시장기가 몰려왔다. 살리나 크루스에 있는 중국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주인은 동양계였다.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단박에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가 중국어를 쏟아냈다. 중국인이냐고 묻는 것 같아 꼬레아노라고 답했다. 꾸덕하게 굳었던 표정이 그제야 알겠다는 표정으로 풀어졌다. 그는 어떤 연유로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 혹시 그의 조상도 그 옛날 이민배에 오른 건 아닐까? 중국식 볶음밥으로 배를 채우고 발걸음을 숙소로 돌렸다.
헤이! 아미고!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서더니 한 꼬마아이가 소리쳤다. 가만 보니 태권도 도장에서 만난 친구였다.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보이며 아이와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도장에서 사진을 찍지 못한 모양이었다. 조상들이 스쳐간 살리나크루스 해변. 이곳에 있는 태권도 도장과 수련생들. 디아스포라의 시작에서 발견한 가장 또렷한 우리의 흔적이자 위안이었다. 그라시아스, 아미고.
오디오북
이정표 다시 멕시코 시티로. 살리나 크루스 촬영을 마치고 자정쯤 멕시코 시티행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밤새 어둠을 뚫고 길 위에서 여명을 맞았다. 뻑뻑한 눈을 비비대며 작은 휴게소에서 아침을 먹었다. 버스는 그 길로 종일 북진해 오후 늦게 멕시코 시티에 닿았다.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작은 침대가 기다리는 숙소를 찾아 들어갔다. 다음 날 촬영이 걱정됐는지 전전반측하며 쉬 잠에 들지 못했다. 하수상한 시절 재산 대부분을 나라를 찾는 데 헌납했다는 멕시코의 대표 독립운동가 김익주. 멕시코에 오기 전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더군다나 그의 손자를 촬영하는 일. 이 만남이 내게 어떤 의미일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배우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역사였고 이젠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버린 이야기였다. 다비킴은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멕시코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사람이었다. 우리말을 하는 게 이상한 일이었다. 다비킴의 집 근처에서 한국인 통역을 만났다. 안도감이 밀려들었다. 동시에 후손을 만날 때마다 통역을 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 작업 방식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지 적잖이 고민됐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뒤 한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왔다. 다비킴이었다. 그 옆에는 이국적 외모를 가진 그의 딸이 서 있었다. 아니, 멕시코에서 이국적인 사람은 그녀가 아니고 나였다. 실팍한 고려 청자가 놓인 협탁 옆에 자리를 잡은 다비킴은 옛날 사진을 꺼내놓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익주는 1905년 32세 나이로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멕시코 이민배에 오른다. 메리다 근처 초촐라 농장에서 일했는데 벽화를 그려 농장주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진다. 그림 실력이 좋았던지 벽화를 그릴 땐 일을 쉴 수 있었다고 한다. 4년간의 계약 노동 기간이 끝나자 김익주는 멕시코 동부 탐피코로가 음식점을 경영하며 큰 돈을 번다. 그는 경제적으로 가장 빨리 성공한 한인이었다. 그때 지은 한국식 정자 모양 2층 식당은 당시 탐피코에서 가장 유명한 소위 핫플이었다. 나중에 식당까지 모두 팔아 독립운동에 보탰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1920년 기준으로 김익주가 임시정부 등에 보낸 독립자금은 1,500달러에 이른다. 또 그는 대한인 국민의 탐피코 지방의 결성에 앞장서기도 했고 3.1혁명 기념식, 순국선열 기념식 등을 주도해 나간다. 안창호가 멕시코를 순회할 때 후원에 나서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9년 김익주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한 바 있다. 나비킴은 할아버지가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독립자금 모금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고 말했다. 몇 년 뒤 광복이 찾아왔다. 꿈에 그리던 일이었다. 이제 됐다며 환호성을 내질렀을지 모른다. 그리고 찾아온 분단. 김익주는 크게 실망했다. 나비킴은 할아버지가 가장 슬퍼하고 낙담한 순간이 그때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이념에 사로잡힌 동족 상잔. 독립운동가에게 이보다 비통한 일이 또 있었을까? 김익주는 절망의 문턱에서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꼈을까?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지 않을까? 나비킴이 눈물을 글썽인다.
할아버지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선 무조건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죠. 그때 배운 한국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벌써 잊어버렸을 단어들이죠.
나비킴은 밥 먹어라, 공부 등의 한국어를 또박또박 정확하게 발음했다. 언어뿐만이 아니다. 당시 이민 1세대들은 정신과 겉모습까지 한인이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산 사람들이다. 당연히 결혼도 우리끼리여야 했다.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그들에게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길이었다. 하지만 나비킴은 멕시코가 고향인 사람이다. 멕시코인과의 결혼이 자연스럽고 당연했다. 그렇다고 그의 뿌리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것도 아니다.
멕시코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제 딸도 한국에서 연수를 받으며 한국 문화를 경험했죠. 그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한 번도 조상들의 독립운동에 대해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태어났지만 뿌리는 한국이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한국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같은 핏줄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한 말이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말을 건네고 싶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참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다. 나비킴을 거실 빨간색 소파에 앉게 했다. 삼각대를 세우고 셔터를 길게 열었다. 셔터가 떨어지기 전 그를 장면에서 나오게 했다. 잠시 뒤 찰칵 하고 셔터가 떨어졌다. 한 장의 사진 안에 그가 있던 장소와 그가 사라져버린 공간이 하나가 됐다. 두 개의 이야기가 중첩되며 상이 흐릿해졌다. 역사에 대한 우리 인식이 그랬고 점점 희미해져가는 증거자의 오늘이 그랬다. 그리고 그렇게 지워지면 안 된다는 내 뜻이 그랬다. 결론적으로 먼 길을 다시 돌아왔던 결정이 이번 작업의 큰 이정표가 됐다. 아마도 이 만남이 아니었다면 독립운동가 후손을 기록하는 일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